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붙들고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캘빈의 기독교 강요 45번째 시간인데요. 회개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인물은 세월호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구원파 교주 유병헌 씨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병헌 씨의 행적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때 목사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유병헌 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타산지석과 같이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유병헌 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입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는 이유 중 하나도 역시 교인들의 삶 속에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진실과 정직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약 성경 시대에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 이 순서가 뭐가 먼저일까요? 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요. 회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서는 겁니다. True turning of our life to God. 이렇게 이제 캘빈은 정의를 하더라고요. Turning away to the Lord,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Turning to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예수 믿기 전에 언제, 이 회개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회개가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회개는 단회적인 신앙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딱 돌아서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뭐 매번씩 돌아서야 되나요? 한 번 돌아서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또 돌아서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아, 회개는 단 한 번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한 번이면 되지 자꾸 돌아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되고, 믿는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론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이단인 이게 구원파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회개가 언제 있다고요? 믿음 이전에. 그러나 회개를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신앙 행동이라고 이해하면,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신앙행동, 그렇다면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면서 이제 교정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grow to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캘빈의 생각이요,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이단이 왜 이단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잘 안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캘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제 책 챕터가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챕터 다음에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로.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다루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다음에 회개라는 주제가 나온다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믿는 자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풍요로운 삶에서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일과가 중생이고, 그렇죠? 중생, 예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태도가 회개라는 거. 이제 이거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보통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칼빈은 오히려 회개는 예수 믿음의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켈빈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데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었어요. 켈빈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일부 개신교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개신교도들 가운데 캐톨릭 신자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개신교의 핵심 사상이죠. 핵심 진리, 교리 내용이죠.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핵심 교리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가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기만 하면 뭐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이제 허술한 생각으로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과 악한 말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분내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막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뭐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이걸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그러나 켈빈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의 성화에 이르러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뭐 믿는다고 다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죄가 다 사라진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 타락한 인생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존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촉망받고 명망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선줄라그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항상 넘어질 가능성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될 신앙 태도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을 입어 살도록 죽을 때까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행진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건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궤도를 수정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건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잘못을 느끼고 둘째는 삶의 변화. 첫째, 죄의 잘못을 느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까? 지난주에 뭘 잘못했는지를 아세요? 근데 뜻밖에도 자기 죄를 이제 잘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겠죠. 첫째, 죄의 잘못을 느끼는 것이 느끼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회개하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시는 분은 거울을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저분한 상태에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뜻밖에도 내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되지요.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가리켜서 이제 뭐 심리학 언어로 그렇게 하냐, 죄책감, guilty feeling이라고 하죠. 이 죄책감과 두려움,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양심의 가책,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 내로 남불이라는 말 요즘 유용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좋게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남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되게 크게 보이고. 성경을 보는 까닭은 남을 비춰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본다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 비춰보느냐?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괴로움, 고통은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수년 전에요, 허리가 아파서, 제가 허리가 가끔씩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활동이 안 돼, 활동을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파스를 이제 얻어서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스가 그냥 데일 파스인가 뭐 그런 신시 파스가 그 파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좀 비싼 파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 마취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딱 붙이는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다녔는데 그 마취 기운이 떨어지면 허리가 더 아프고 내려앉았던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다녔는데 다니면 안 되는 부위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서 마취제 붙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취가 떨어지면 이게 더 내려앉고 되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허리 장애인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스를 끊었지요. 고통은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허리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차차 허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설 수 있고 조금씩 나아졌고 걸을 수 있었고 마침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다시 가져야 돼요. 내 심령의 고통에 대한,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췌장암이 무슨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기가 될 때까지 고통을 모른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고통을 알면 병원 바로 갔을 거예요. 근데 고통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일런트 킬러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고통을 느꼈을 때 이미 죽을 단계에. 미리 조금만 아파도 고통을 느꼈으면 미리 가서 고침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까지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의 고통은 일견 생각할 때 나쁜 것 같지만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나타내주는, 저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마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움직여 다닌다면 그때는 좀 편할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은. 근데 그 잠시 잠깐 그렇게 편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부위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근육은 더욱더 망가져서 후에는 연구장애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선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게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심령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양심의 고통을 가리켜 guilty feeling,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일 성수 한번 안 하면 죄책감 생겨요. 사실 내가 이 교회를 안 나가면 되겠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빠지면 나오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희한해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마취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상적인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기쁨과 평화 누릴 수 없어요. 누가 우울한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착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못된 말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그거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시죠. 그런 거예요. 기쁨과 평화를 잃고 행복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애원하는데도 말고 그 말을 콧등으로 듣고 보란듯이 골프 쳐보고 필드에 나가게 되면 마음이, 양심이 괴로워집니다.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아요. 그 양심의 고통, 죄책감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술 같은 걸로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아주 마취시켜버리면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화인맞은 양심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맞은 것처럼 양심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취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데, 다 망가지는데. 그러나 잘못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 죄책감은 때로 슬퍼 보이지만 회개를 하는 근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종종 말씀으로 죄악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십일조 같은 거 안 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괴롭고 이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 받는 게 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래서 때로는 막 무거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예. 제가 보니까 살 빼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살찌는 것을 싫어하면 살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게 살찌는 걸 싫어하면 막 이렇게 막 괴로워 그냥. 예. 밥만 먹으면 힘들어. 예, 힘들어. 예.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줄이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비대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예. 그러면은 줄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마취가 돼서 괜찮아, 편안해. 그러면 평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죄악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느끼는 심령의 고통, 양심의 가책,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보기에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고 슬프게 여겨지지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어서 믿는 자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마음이 참 괴로우시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마음의 괴로움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주일 성수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받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시험 받는 게 그게 가장 치명적이구나 내가 잘 아는데, 그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분을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잊지를 않으신다면 그럼 여러분 사세요. 근데 뭐 빠져도 괜찮다, 오히려 자유롭다. 아, 그러면은 가는 게 더 힘들겠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다 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의 그 무거운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힘들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돌보던 어떤 학생, 이제 제가 그 중고등부 담당했었을 텐데 중고등부 학생의 어머니가 구원파 이단에 빠졌어요. 그 학생과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뜻밖의 그분은 완강했습니다. 자기는 이제야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를 설득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단 한 번만 구원파 집회에 참석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그 딸은 어머니를 이단에서 좀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 요청에 따라서 구원파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그 딸도 역시 구원파가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두 사람을 건지러 제가 이제 만나러 갔지요. 그때 저는 두 사람이 왜 구원파에 빠지게 됐는지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구원파가 무서운 게. 그러니까 오늘날 유병헌 씨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교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해예요. 성도에게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면 족하다. 처음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뜻밖에도 개신교, 정통교단하고 하나도 틀릴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거 믿는 거 맞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잖아요. 꼭 끝이 다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은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통교단하고 같구나. 근데 끝이 다르더라. 결론이. 그래서 뭐요? 그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프게 회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들은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설명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다 마취제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파스 하나씩 양심에 붙여주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가는 거더라고요. 죄를 짓고도 편안해, 편안해. 예. 나 아무렇지도 않아. 예. 이런 수확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거짓 평화를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리는 마치 허리 고통이 있는데 마취제 붙이고 입고 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의사는 진짜 나쁜 의사입니다. 마취제 붙이고 너 허리 다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허리가 나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 세월호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도 아무 죄의식 없이 나 예수 믿고 나서 다 끝났어. 하나님의 현재, 과거, 미래 사람 다 죽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 이런 뻔뻔하고 흉악 무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리가 어디냐 말입니다. 마음은 평화로워요. 그 거짓 평화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가슴 아프게 깨닫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책감 깊이 느끼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잎새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게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나 구원받았다,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닌 거더라고 이게. 예. 근데 그걸 평화로 뭐 가슴에 심장에 마취제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잘못을 sorry for the wrongdoings, sorry for sin. 진짜 슬프게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 첫 번째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루어져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막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반드시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와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이렇게 숨막히는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마비 아시죠? 심장마비가 오면 가슴에 쥐어짜는 통증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증세죠. 가슴에 쥐어짜는 통증이 있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때 집안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저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참으면 되겠지, 이러다 말겠지 아니하게 생각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세가 오면 반드시 9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부르고 이머전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야 막힌 심장 뚫고 고침받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살더라도 반신불수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심장마비 증상이다 생각되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의사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지체 없이 생명의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 사울왕, 가롯유다도 회개의 1단계라고 볼 수 있는 죄로 인한 괴로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괴로워했거든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나 저들은 그 단계에 머물렀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느꼈지만 저들은 끝내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숨막히는 고통을 가지고 그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죄인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은 가슴에 흉통을 가지고 그저 괴로워하다가 괴로움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그 고통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왔지요. 이게 진정한 회개 두 번째네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가슴 아프게 고백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 내 양을 먹이라 온전히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울며 불며 금식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구원파는 이런 외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비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파 그 교주 내용 들어보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회개를 비판했던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서 마침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증거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첫째는 죄의 잘못을 느끼는 거. 느껴야죠, 그렇죠?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는 거. 그리고 둘째는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용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용서의 확신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삶의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로 결실하게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이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와 같이 얼마든지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뭐 헌금 생활 하는데 아무 타격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느끼게 하는 거, 회개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주세요.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심장을 뛰게 해달라고. 죽어버렸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밖에 못 살리니까 주여 그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한센시 병이라고 그래요. 문둔병이라고 아까 알려졌던 거. 왜냐하면 눈썹이 다 떨어지고 손가락이 다 부서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네, 고통을.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근데 그거에 뭐 자기 힘이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지 떠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알고 보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예수 믿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주윤서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기도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누군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저절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저절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주의종 될 줄은 우리 어머니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왜 자리에 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치받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치받쳐서. 저는 7월 4일도 교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편해요. 이게 뭐 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사명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명이에요. 제게는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심장에 치받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뭐 믿음 따로 회개 따로는 아니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구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같이 일어난 일. 그러나 켈빈은 믿음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명상하는 삶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죄악된 육신이 완전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예수 닮도록 이 육체를 죽이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켈빈은 회개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죄악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단적 가르침과 잘못된 성경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심하게 훼손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심의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고도 이걸 느끼지를 못해. 이런 데서부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Grow to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우리 행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영광된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참된 회개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